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병을 고치는 기적과 방언 그리고 예언 등 초자연적인 현상에 심취되어 소위 성령운동이라는 것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참된 성령의 역사란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치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의 기만, 거짓 성령 운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를 승리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어떤 성화의 삶보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많이 심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이런 방언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방언에 대한 그 이해는 사실 지금 그 모든 기독교 교파 안에 가장 많이 그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그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방언을 했고 특별히 그 여의도 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받은 성령을 침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방언을 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증거로서 방언하기를 너무나 많이 구하죠.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기를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데 잘 안 되면 이제 그 옆에 그 먼저 방언을 하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방언을 하는 거냐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방언한 사람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나는 이렇게 방언을 했다 하면서 첫 번째 이 혀를 약간 꼬부리고 할렐루야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 할렐루야가 나중에 방언으로 이렇게 바뀐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혀가 꼬여요. 물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보통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방언을 하는데 한 가지 종류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너무나 원하니까 거짓으로 이제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처럼 이제 그래가지고 저도 방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가짜로 만든 방언은. 근데 실제적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외부적인 영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그 방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냐 아니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그러한 역사냐,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좀 논의해 보아야 될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교파에도 존재하는 하나의 그런 기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토촉 종교라든지 아니면 불교라든지 회교라든지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뭐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각 모든 교파에 일치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교파에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연구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온 아니면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것을 특별하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지절거리는 그 말을 가지고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한 방언은 아닌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방언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언어. 그냥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알죠. 방언은 원래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방언이 아니고 방언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의 언어가 아닌 다른 타 지방의 언어를 방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지방에서는 그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되는 그것이 방언이거든요. 방언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외국어도 방언이고,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있는 언어도 방언이고.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비록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 분명한 언어, 언어라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사람들만 쓰는 것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뭐 짐승들이 새가 새끼리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새끼리 의사소통하는 거지 우리하고 의사소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이제 어쨌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는 자기 나라 언어를 안 쓰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그 어부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을 때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사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뭐다 자기가 내가 말하는 게 옳다, 바리새인들도 내가 말하는 게 옳다 했는데, 정말 무식한 그 어부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가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정확하다, 사실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각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각 자기들이 사는 외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 2세들, 3세들이 모여서 와서 있는데, 그 오순절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기로는 정말 무식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만 쓰고 있는 그런 언어를 언제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와,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이 생기고 이랬었거든요. 방언이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이란 성경에서도 보면 불신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언어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걸 주십시오, 저에게 그걸 주셔서 제가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은사를 사모하되, 사모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볼까, 그런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방언이 아니죠. 방언이라는 의미 자체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은 반드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선물이 왔을 때그 선물이 포장된 그 꾸러미가 아주 좋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가도 확인도 안 하고 그 자체만 받아들일 때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언이라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이해한다면은 충분히 이 방언이 어떤 거고 어떻게 사용돼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같으면, 지금 같으면 세계적인 국제 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마치 오순절 때처럼 초대교회 당시 그때처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간그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연약했어요. 그래서 고린전서를 잘 읽어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막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이교 신전도 있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방언을 연설을 허락하셨죠. 그랬는데 그들은 아직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어린아이 때는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터무니없이 자랑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자랑으로 삼다 보니까, 그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통해서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그런 전체적인 그 방언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방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어떤 그런 증거로 삼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고린전서 12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뭐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처럼 선택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필요와 목적에 따라 준비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은사를, 각종 은사를 주셔서. 근데 그걸 뒤바꿔놨죠. 사탄은 항상 이 뒤바꾸기의 명수잖아요. 기만하고 속이는 자고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그 도적 같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곡해시키는 것을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방언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슬픈 현실을 갖고 있는 거죠.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관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을 당하시게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증인들이 정말 무식하고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적은 나라고 그 다음에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인 바로 방언이었잖아요. 이 방언의 목적이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잘못된 목적. 조금 아까 형제님 말한 것처럼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어떤 인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령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한 일로 시키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성령을 그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을 안 받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부흥 강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참 순진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그 증거가 바로 방언이래요. 그래서 밤마다 친구들하고 모여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언을 나중에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이 방언이 받으니까 이제 진짜 방언은 아니죠. 근데 참 힘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냥 어떤 은밀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옆 사람이 혹시 들을까봐 그런 기도를 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게 힘든데 이 방언을 받으면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힘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뭐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어떤 그런 그 확증이라든가 자기 스스로의 그 감정적인 확증을 받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절대로 그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중에는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바꾸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능력이 되게 하는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다가 안 해버리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생활 속에서 변화된 삶이 없어요. 이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잘못된 방언이죠, 결국은.
그렇죠. 이제 방언이 만약에 기도라면 기도는 뭐냐 하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언 그 만약에 방언이 기도가 방언이라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정성을 들여서 나의 삶을 주님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그분의 품성을 담기를 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열매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품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방언하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하고 정말 그거 못하는 사람들 아예 허물을 취급을 하고 오히려 또 어, 이 방언은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방언은
원사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각 달란트를 맡기실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달란트를 올바로 활용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하고 잘못된 분으로 오해케 하는 그런 사람들은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달란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평안히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라고 주시는 그렇지.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자기 만족에 쌓여있고 자기가 성령 은사 받았으면 뭐 하냐는 거죠.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삶에서 드러나는 거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없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늘날 것 같은.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말하는 방언은 부정적인 방언이에요. 그래서 보면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이것을 방언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어요. 약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영적 은사들에서 쭉 설명을 하시잖아요. 영적 은사들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영적 은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 영에 나타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주십사 해가지고 우리를 의시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뭐 이런 것이다 라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14장에 1절부터 이제 제가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사랑을 따라 구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는 알지 못하는 은으로 말하는 자는. 야, 여기서 개역성경에는 그냥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unknown tongue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알지 못한다는 게 수식으로 붙어있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은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하니 자신들은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성경에도 그걸 기록해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말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가 영으로 신비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미스테리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고 위로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신만을 세우나 자신만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이 사탄이 했던 자신을 세우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만을 세우나,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는 자는 자신만을 세우나 예언을 하는 자는,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방언, 오늘날 말하는 방언이 어떤 것인지 이거는 짐작이 가요. 이거는 방언을 우리가 뭐 방언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 모두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우리 외국어 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중국어 하기 원해요. 그래서 중국어를 좀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이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형제들한테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이게 만일이라고 붙였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리로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바울은 방언을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방언을 하게 하고 또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서 방언을 하게끔 했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만일 내가 너희한테 가서 내가 방언으로 말해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하는 방언이 어떤 것인지 아마 각자가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반 말이에 그 방언보다도 깨달은 그 몇 마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특별히 여러 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나라를 언어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여기 본 말씀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저는 사실 그 저기 불란서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나한테 불란서를 막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불란서인인데 교회에서 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불란서로 기도하면 알아듣습니까? 아무도 교회 사람들은 그 기도에 마음을 연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한번 중국에 있는 형제님들과 집회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집회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 통역을 하지 않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서 기도에 참여하는데 물론 그 기도가 감동적이고 하지만은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그 다른 언어라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통역을 안 세웠을 경우에 분명히 감동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은 온전히 마음으로 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냐면 알아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 전달되는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아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상은 기도를 할 때는 우리 기도가 소리가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 소리는 마귀가 알아들을 수 없도록 기도한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알아들어야지 마귀가 불러가지. 왜냐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수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뭔 비밀들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 가서 숨 그냥 샬라샬라로 기도해버리니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 약 2000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세계 약 2300여국 언어로 방언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거의 다 번역이 될 거예요. 이 방언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 방언을 많은 사람들의 피와 순교로써 그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무보수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오지에 가서 식인들이나 식인종이나 이런 사람 이런 그런 식인종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계속 연결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민족 부족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워서 다른 나라 언어로 성경을 계속 번역해 왔거든요. 성경이 번역된 이 역사를 보면은 이 다른 나라 방언으로 번역된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의 역사가 우리가 조금 아까 자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른비가 내렸을 때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 정말 그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서 방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늦은비 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때 그때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선 그 여자의 남은 무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늦은비를 붓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오순절 때 나타났던 그 다른 나라를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목적은 이거예요. 마지막 이 세상의 추수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특별히 외국어 언어에 참 약해요.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사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 형제들을 만나면, 아, 정말 이 빨리 드신 비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힘을 합해서 나와서 마지막 추수 사업을 할 수 있고, 세계 처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인종도 틀리고 말은 틀리지만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이 마지막 추수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방언 받기를 지금은 소원하고 있어요. 예.
방언을 이렇게 너무 오래 이야기하는데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을 인류를 타락시켰잖아요. 어떤 면에서 기만을 주고. 근데 오순절을 통해서 주신 처음에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방언을 통해서 복음 사업을 마치려고 하니까 그 방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지막 시대도 많은 사람을 기만하고 있다는 거죠. 태초에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기만해서 이 거짓 성령의 운동을 일으켜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그 기준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받은 그 감정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저도 방언기도 한 시간 억지로 하다가 방언기도 하면 세 시간 이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만족감에 자기 체면에 빠져서 그것의 우월감을 가지고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그런 사탄의 아주 그 놀라운 기만의 하나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합니다.
저도 네. 짧게 좀 한마디 이렇게 이게 또 방언을 좀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늘의 언어라고란 책으로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다양할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받은 언어가 다 하늘의 언어일까요? 저는 그 말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라고 뭐 그분 쓰신 분은 뭐 말을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뭐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각자 한 사람 사람에게 다른 언어로서 대화를 꼭 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부분도.
그렇죠. 좀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 성령 운동이 거짓 성령 운동의 이 역사가 참 깊잖아요. 원래부터 옛날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도 역시 사도들이 존재할 때도 따지고 보면 거짓 성령과 참 성령의 역사의 어떤 전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사가 그렇죠.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모방해가지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항상 모방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술책을 계속 써왔잖아요. 써왔는데 초창기에도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을 당시에 사도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해서 정말 방언의 역사가 있고 막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쫙 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막 많은 사람이 거듭나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본 사마리아 시몬 마부스가 이 사람이 마술사였는데 마법사였거든요.
마법사.
그러니까 마법을 행해 가지고 막 하늘을 날고 막 이런 공중부양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니까 자기가 이 공중부양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돈을 주면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똑같은 시몬이에요. 우연하게 시몬인데 시몬이라가 시몬이가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조약돌.
아니 조약돌이 아니고 시몬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뜻으로 써요. 근데 이 시몬이 원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제 조약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별명을 다시 붙여주셨잖아요. 이름이 바뀐 거죠. 거듭나고 나서. 그런데 이 시몬은 끝까지 시몬을 고수했어요. 이 사람이 시몬이 그렇게 이제 그걸 듣고는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저주를 했잖아요.
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성령의 은사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저주받게 하지
말라달라고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때 그 사건들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술로
그렇지.
많은 돈도 모으고 이렇게 막 자기를 드러내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제자들이 하는 거 보고는 그렇게 하면 아주 자기의 명예와 부가 더 넘쳐날 걸로 생각을 내고 또이 종교적인 어떤 지위도 확보하고 이렇게 될 목적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자들에게 결국은 이제 배척을 받은 거죠. 자기의 자신을 고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가지고 자기가 시몬이라는 행세를 한 거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라고 이제 행세를 함으로써 그게 결국에는 가톨릭의 교황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시몬 베드로를 우리의
초대.
초대 교황이다 하는 것은 원래 로마에서 이 시몬 마고스가 이제 네로 황제의 그 네로가 이제 막 이렇게 공중부양을 하고 이러니까 마술을 행하다 보니까 네로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로가 오히려 이제 시몬 베드로를 목 잘라 죽이고 저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른 제자들을 죽이고 할때 네로 박해 때다 죽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할때이 시몬 마고스가 이제 네로의 비호를 받고 그 로마의 주교로 거짓 주교였죠. 그 주교로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주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초대 주교가 되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원래 이 그렇게 해서 계속 흘러와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그동안 로마 가톨릭이 해왔던 것이 너무나 잘못됐거든요. 너무나 잘못됐고 온갖 이교 우상들을 다 갖다 모으고 잘못된 영들을 끌어모으고 막 거기도 중세시대에도 엄청난 그 거짓 성령운동이 있었어요. 막 어떤 귀신이 나타나면 십자가 갖다가 이렇게 드러대면서 막 물리치고 이런 역사들, 그것들이 거짓 병고침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죠.
굳이 방언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또한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앙의 척도나 또 어떤 자기 신앙의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방언은 실제적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고 그런데 소위 오순절파나 신복음주의자 쪽에서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또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현대교회 그 만연해 있는 이 소위 성령운동이라고 해서 이것을 온 기독교에 지금 이렇게 펼쳐진 이 상황에 이 오순절 학파와 이 신복음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그 은사운동은 20세기 초에 시작된 오순절주의에 이렇게 뿌리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지금 뭐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돼 간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1896년에 미국에서 미국 중서부 캔사스 주로부터 거기에 토페카에 있는 파리암의 성경학교에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뿌리를 아는 사람들 사실상 많지는 않죠. 거기에서 로스앤젤레스 흑인 성결교회 설교자 윌리엄 세이 무어가 그 아주사 집회를 통해서부터 거기서 이제 방언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때로서부터 이제 쭉이 방언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방언 운동의 이제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신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증거는 뭐냐면 그 방언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 은사 운동은 원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원래 성령의 그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과 그 다음에 그런 감정적인 경험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 성령 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계 교회들이 이 성령 운동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장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런 어떤 은사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운동의 또 중심을 이제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신비주의에서 어떤 그런 방언이라든지 어떤 그런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뜨거운 경험을 해주는 것은 특별히 그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주 그 만드는 그 분위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거기에서 보면은 왜 그 음악, 찬양,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요즘에 찬양과 경배라는 이름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인 그런 노래들을 반복해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그 집단적으로 그 분위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어떤 영적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많이 생각을 사실상 하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한번 그런 집회를 갔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복음이 비교적 정말 이렇게 복음에 가까운데 그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거의 그런 어떤 음악적인 것으로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북돋우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의 어떤 행함에 어떤 그 힘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하는 원칙에 힘을 주는 능력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상 지금은 굉장히 그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데 전하는 얘기를 보면 십자가 복음을 다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그 성령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그 흐르는 사상을 잡아내는 것은 이거는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참 잡기 어렵겠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막 이런 그런 성경적인 부분이 거의 성경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흡수되더라죠. 그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중요한 거는 초교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이제 딱 옆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복음 성가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죠. 그런 가사를 집어넣어서 반복적으로 불러요. 그리고 하늘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또 거기에서 또 같이 있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분위기 고조되면 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처음에는 아주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손을 흔들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가다 보면 흐느낌이 오고 전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최면적인 집단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속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엄숙하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로교, 감리교, 실제적으로 저기 그 순복음교 교파가 없어요. 모두 다 지금 그런 현상으로 흘러 들어가 버렸죠. 근데 그게 처음에 시작된 게 내가 알기로는 그 오늘이 교회 성과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